요한복음 3장 16절 이번 주 주일 일부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날 설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부족하지만은 목사님의 이탄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마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을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비단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역사서나 철학서나 문학작품에서도 이만큼 잘 알려진 구절은 드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어려서부터 노래로 불러서 익힌 말씀이고 또 코 흘리는 그런 교회 학교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서부터 또 불신자에 이르기까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타 종교자들까지도 이 성경 구절은 다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이 짧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이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확실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위대함.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성도분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세상이고 또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모양도 형상도 파괴되어 버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깨어져 버린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인들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내가 낳았다고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라고 언제나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또 교인들이라고 무조건 사랑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솔직한 표현을 하자면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동생이 어머니와 같이 형을 죽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엄마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 자녀를 목졸라 죽이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을 봤는데요. 브라질의 한 쓰레기장에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개가 어떤 물체를 물고 사람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물체가 뭔지 아세요? 신생아였습니다. 예. 탯줄도 잘리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생아였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의 누군가가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리고 간 것입니다. 다행히 이 개가 신생아를 입에 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와서 빨리 이 신생아를 옮겨줘서 지금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참 이 세상 이렇게 아이까지 버리는 사랑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옛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다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유약하고 유한하며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있으면 사랑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사람, 사랑할 필요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무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서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참 사랑은 조건을 초월하죠. 상대방의 환경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바로 거래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이 외적인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던져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던져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결과 그 나머지가 무엇이냐, 그 사랑의 증명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다가오셨나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무언가 얻으려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가오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이유이지 우리 주님의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자기의 자신의 그 실속을 채우려고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주님처럼 무엇을 주기 위해 사람에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베스트데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연중 행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재촉을 해서, 닥달을 해서 베스트데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구원을 조금이라도 한번 맛보고 가라. 그런 이유에 우리가 베스트데이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권면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죠. 뭐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거부 반응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저도 지난주 토요일 날 저녁에 막 문자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 오기로 했던 성도가,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결혼식 때문에, 뭐 몸이 안 좋아서 출장 가서, 이러한 저런 핑계로 못 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거부 반응을 합니다. 또 이런 거부 반응도 있죠.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땅에서 물이 솟아나냐? 나에게 유익한 게 뭐냐라는 거죠. 도리어 경제생활에 손실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해본다라는 거죠. 교회 나가면 착하게 살면 되지 또 뭐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고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나 교회의 책임자를 위하여 전도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사랑의 실체가 되어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랑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선물로 나누어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들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드릴 수 없는 우리를 들어 하늘에 올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고통을 당하심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은 조롱거리가 되어서 또 조롱당하심으로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조롱해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사랑할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또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위대하심입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감격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하심.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침묵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의 위대함과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건진다라는 말이죠. 급류에 떠내려가는 그런 이들을 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떠내려가는 세상을,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인간을, 세상을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특히 응급실이나 또 중환자실을 방문할 때마다 안타까움과 저의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박승남 목사님이 칼 세미나로 출타 중이어서 제가 대신 그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녁 10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아버님이 위독하니 빨리 성모병원으로 중환자실로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임종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하기 몇 분 전에 별세하신 거예요. 유족들은 애써 슬픔을 감추며 이 감정을 억누르며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자,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있는 고인을 보면서 누가 그를 향해 일어나라, 살아나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새가족을 신방하게 되면은 특별히 정말 어떤 새가족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 제목, 저에게 부탁한 그 기도 제목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빨리 응답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답답하고 하나님 뜻이 뭘까? 왜 새가족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또 다른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하지만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저의 연약함, 나약함, 무능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들에게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라고 했더니 그 바다가 잔잔해졌던 그 상황, 그 환경,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시자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 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함께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또 저들에게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고 환경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조금만 영적으로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면 온통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또 정신적인 죽음, 도덕적인 죽음, 또 육체적인 그런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살아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베풀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세상에는 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세의 힘이나 재물의 힘도 있고 명예의 힘이나 또 육체의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힘으로도 아주 작은 누구 하나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을 의지하여 구원을 기대하거나 구원을 요청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는 약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십자가에서부터 나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역은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아예 십자가를 없앤 이단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장 큰 승리의 표징입니다. 구원의 상징입니다. 세상에서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복음의 능력은 그 십자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것도 십자가의 능력을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시는 힘이 있으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죽음,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은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나와야 하느냐? 바로 믿음으로만 나와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지식을 앞세우거나 권세나 인물을 앞세우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을 보세요. 한번 사람들이나 제도나 규칙들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수능인데요, 우리나라 입시제도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헷갈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제시하신 법칙, 2000년이 넘은 지금도 이 한 구절은 한 구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지니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있으신 이후로 그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지 않은 태 아직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채 그때도 오직 믿음, 지금도 오직 믿음.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교파가 생겼어도, 수많은 설교자가 오고 갔어도 복음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은 믿음 플러스 뭐,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플러스 선행, 자꾸 뭔가를 첨가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을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와서 값 없이 사먹되 돈 없이 다 와라.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믿기만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지 않나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것이 어떤 분에게는 평생이 걸려도 그 쉬운 것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것,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세월의 흐름이나 유행의 그런 바람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신분의 차별도 없고 재산의 정도도 없고 학문의 그런 유무를 가리거나 인물이나 성씨나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언어나 문화, 습관에 관계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유효합니다. 그동안 잘못 믿었던 이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동안 세상에 있던 이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이웃들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을 더 깊게, 더 크게, 더 많이, 더 진지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같이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체험하고 느끼고 많이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제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